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렸을 적 읽었던 책 중에 은혜의 갚은 까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과거를 치르러 한 선비가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산속에 지나가더니 요란한 까치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뱀이 이제 그 까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선비가 그 까치를 도와주고 또 그 뱀을 죽입니다. 계속 이제 그러고 나서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묵을 곳을 찾는데 우연찮게 한 집을 발견을 하죠. 들어갔더니 아주 예쁜 처자가 자신을 반겨주고 대접해주고 여기서 하룻밤 쉬었다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대접받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여자가 뱀으로 변하더니 아까 네가 죽인 뱀이 내 남편이다 하면서 내가 너 남편 복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까 구했던 까치들이 이제 자기의 머리로 이제 종을 치면서 그 뱀을 쫓아주고 선비를 구해준 이야기가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화 같은 이야기 속에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동물들이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주인을 구한 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갚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책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동물들도 은혜를 주었을 때 그 은혜를 갚을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는 서로서로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라. 이게 어떤 이런 책들에 주는 교훈이겠죠. 근데 동물들도 은혜를 갚는데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만 못할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사람들이 사는 인생 속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로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산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삭막하거나 뭔가 무섭거나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은혜를 서로 베풀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산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삶이 생각보다 많이 풍요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때로는 은혜를요 되게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은혜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이럴 때가 많지 않을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베푸는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물론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은혜를 주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서 하지 않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어떤 부모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제가 입고 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분들인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제가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당연히 나한테 은혜를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 저도 은혜를 갚죠. 다만 준 사람에게 갚지 않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죠. 어쩌면 나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갚아줌으로써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구워졌을 때 너에게 갚을 사람에게 구워주지 마라. 그러면 내가 구워진 거에 대한 값을 내가 받으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없는데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내가 이걸 주니까 얘가 나한테 이걸 해주겠지 라는 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너희가 서로서로에게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나에게 준 은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은혜를 주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쩌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물건을, 서로의 재산을 그냥 단순히 내 거라 하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주고받으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는 어떨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아,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은혜를 내가 받았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마다 우리 삶 안에 아, 내가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그렇죠. 하나님 은혜 내 받았지. 근데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 삶에 조금씩 삐걱거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에 대한 선물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가?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 나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무서우신 하나님,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하나님, 내가 잘하나 못하나 늘 날 판단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가. 예를 들면 부모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 아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빠는 무서워. 아빠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혼내고 벌 주시는 분. 나는 아버지가 먼저 떠오른다. 물론 아빠가요, 자식이 잘못하면 혼낼 수 있죠. 잘못한 것에도 지적하고 고쳐줘야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무서운 아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 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관계 안에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섭고 뭔가 지적하고 뭔가 들키면 안 되는 분처럼 내 삶을 보여지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꺼림칙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마치 판단하시고 싫어하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결해가는 관계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라는 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실까?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왜 은혜를 주실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원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담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물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요,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해서 분명하게 치르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격도 안 되고 권리도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니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뭐 유대인 니들이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니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유대인들 니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데 왜 구원받은지 알아? 그거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서 죽였고 그것을 너희가 믿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죠. 야, 니네 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었어. 우리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너희가 서로 잘났다 싸우지 말고 은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의 이야기.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무슨 자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를 잘해서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느 때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결국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6절 한번 볼까요?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언제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파서 힘이 없던, 어떤 많은 문제 때문에 힘이 없던, 낙심돼서 힘이 없던,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이셨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셨대. 연약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 수 없는 상태, 힘이 없어서. 경건하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할 만큼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쩜 우리 중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죄인이래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받을 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죄에 묶여있던 나를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도록 해주신 거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요, 죄를 짓죠. 근데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죄의 얼매이게 돼요. 정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는요, 정죄감이라는 게 생기죠. 죄에도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정죄감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며 살아요. 그럴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상태가 뭐랍니까?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적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emy라고 써있더라고요. 적. 여러분, 적, 원수는 뭐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관계예요.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죠? 연약했던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원수래. 이제 누구와 하나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대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태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기 전에만 적용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며 살아야겠죠. 하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힘이 없어서 낭망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있을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의 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지 회복된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도요, 때는 우리의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살고 싶지만, 우리의 노력 갖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요, 되게 간단하죠?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만드는 삶도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 힘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어려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죠, 삶이. 지쳐요. 오히려 뭐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내 삶에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늘 처하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고통인 거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살으라고 계획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런 상태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늘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늘 죄짓지 않아야 되고, 늘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때 부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더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를 짓고 살 거냐? 그건 아니.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마음대로 죄지며 살아도 되냐? 그런 표현이 아니. 내가 하나님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화목되며 지키고 살고 싶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은혜는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 삶이 왜 회복되지 않을까? 내 삶이 왜 늘 지쳐있을까? 내 삶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거절,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 그게 내 정죄감 때문이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든, 내가 무엇인가를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마음이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이러든지 그냥 쑥 받아들이면 그냥 순식간에 풀어지고 해결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상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라. 어차피 너 자격 안 돼. 어차피 너 그 상태를 네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 어차피 너에겐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저 힘 없어요.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며 화목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노력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애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애쓰면 내가 더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인 거죠. 우린 절대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잘 살았겠죠. 성경, 신약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라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죠. 만족함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즐겁지 못할까? 내가 왜 즐겁지 않지? 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즐겁지 않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힘들까? 이유는 간단해. 하느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은혜를 못 누리고 살까?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 부모가 선물을 줘요.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줘요. 근데 자식이 이거 왜, 내가, 아빠가 왜 나한테 이걸 왜 주지? 왜 주지 이거를? 내가 하나, 아빠한테 뭔가 돈을 줘야 되나? 값을 치러야 하나?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자식이 아는 거죠. 뭔가 내가 하나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뭔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막 0점 맞아왔는데 갑자기 좋은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어쩌면 막 1등하고 100점 맞아야 줄까 말까 하는 선물을 0점 맞고 막 개떡같이 하고 있는데 주는 거죠. 왜 주지 이거를? 의심하는 거. 내가 받아도 될까? 내가 뭔가 또 잘해야 할까?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 근데 그동안 너무 관계가 엄해 있으니까 의심하고 따지고 조건 따지고 받을 수 있을까? 값을 치러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내가 받아도 될까? 그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또 어떤 값을 치러야 할까? 묻고 따지지 않고 받으면 되는 거. 그리고 그 선물,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 제가 한번 제 하유를 키우면서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서 묵상했던 걸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나는 하유에게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말한다. 나는 하유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과정에서 때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론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난 후에 마지막에 뒤돌아보며 오늘보다 내일 하유를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날마다 더 사랑한다. 어제보다 오늘 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진 않죠. 늘 충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이해를 도우시는 거죠. 제가 하유를 막 이렇게 해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늘 결정하는 거는 오늘보다 내일도 하유를 더 사랑해줘야겠다. 하유는 내일 또 잘못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날도 또 잘못하겠죠. 그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더 사랑해줘야겠구나 라는 결정을 하듯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일 또 죄질 거예요. 내일 또 경건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들어가겠죠. 내일 또 죄인인 상태 가운데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내일 또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상태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얘를 더 혼낼까 벌할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 더 은혜를 줘야겠구나, 내일 더 은혜를 줘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질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더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늘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고 따지지 마세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있어야지 우리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나의 상태나 나의 모습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혹시 나의 삶이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때론 하나님의 은혜가 무감격해진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